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내 마음의 찬양 에스더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신나는 찬양으로 오늘 내 마음의 찬양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지수자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김지수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 저도 지수자매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수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남조선에 눈이 내렸어요. 하얗게 쏟아지는 눈송이를 보면서 북조선에서도 눈이 많이 내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북조선의 겨울엔 눈이 좀 많이 와요. 이제 그게 지역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더 눈이 많이 오고요. 네, 대부분 많이 오고 이제 눈치로 사람들이 또 더 삽과 빗자루 들고 더 다 나가서 눈 칩니다.
아, 자기 동네는 네. 자기가 해야 하는
맞아요. 네.
아, 아무래도 더 북쪽에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남조선보다는 더 춥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죠.
부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이 추운 겨울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가사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하며 할렐루야를 노래하려면 얼마나 신뢰함이 있어야 할까요? 지수자매님,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시나요?
바로 어머니 아닌가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 지수님도 어머니 많이 찾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를 너무 불러대가지고 이제 그만 불러도 된다고 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아,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 지금도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저런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도 저를 의지하게 되시더라고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보호자로 계셨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부모님의 보호자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참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니까 믿고 의지할 건 자녀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더 흐른 후에는 누구나 이별을 맞이하는 것처럼 끝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상상하니까 또 코끝이 찡해지네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연약한 육체를 지닌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맞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렸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도 떠올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기를 원하시잖아요. 지수자매님과 제가 그렇게 사랑의 통로로 잘 사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사랑하신대요.
아멘. 저희도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가지고 잘 살아내봅시다.
우리의 이 고백이 꼭 전해지기를 소망해요. 멀리 멀리 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도 삶이 힘들 때가 좀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힘듦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저도 그 고민을 깊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결국에는 그 시간들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내가 처한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맞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 생각났어요. 이 곡에 담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기 한국 찬송가의 번역가이자 작사자셨던 민로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셨다가 두 자녀와 아내까지 잃으신 거예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민루아 선교사님이 대답 대신에 이 찬송을 만들어서 불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지수자매님과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 뒤에 정답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둔 가사예요. 이 가사를 어떻게 노래로 표현했는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수자매님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답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고 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할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사실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크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모님도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연약함도 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신가 생각해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이 되네요.
아, 저도 사실 한 아이 엄마예요. 어머니예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느껴졌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동안 신생아 시절을 보내는데 아이가 너무 연약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서 힘들고 두세 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돼서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모든 것이 아이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도 아이를 위해서 신생아기 한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잠을 못 자서 피곤한 날 되게 유독 예민해지잖아요.
네.
한 달 내내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울고 보채면 정말 천사처럼 예쁘고 소중했던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그 마음에 한순간에 짜증이 올라오고 근데 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 스스로가 한심함을 느끼고 약간 자책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고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생각하며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많이 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엄청 많이 참으시는구나. 사랑은 자기 포기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사랑의 상대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되면 그렇게 자식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게 되나 봐요. 부모님도 사람이어서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네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냈을 때 정말 마음이 미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위해 진짜 나의 자녀를 보내시는 사랑과 본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떨지를 알면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수자매님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는 8절 말씀과 더불어서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사랑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면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쉽지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그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랑의 마음부터 가져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합창으로 들었더니 더 웅장하게 느껴지는 감동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려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사랑을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짧은 손편지를 적어보낸다든지 나와 함께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해보는 것 같은 시도들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연인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할 테지만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괜히 좀 어색하곤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마음을 돌려서 표현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마움을 먼저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런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꽉 채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기를 바라며 오늘 내 마음의 찬양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곡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들으시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 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특별히 더 마음에 들어온 성경 구절? 네.
네, 요즘은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이제 저자의 고백이 저의 삶의 고백처럼 느껴져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내 삶에 뭔가 해결이 안 된다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시편의 구절들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아이, 그렇군요. 저도 요즘 읽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그간 공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신경의 두 번째 조목이죠.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건 어떤 의미냐라는 것부터 공부했었죠.
네, 그 조목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성적인 정당한 참 아들이시고 또 형제가 없으시며 영원 전부터 성부의 본질로 나신 자로서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의미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 네, 두 가지를 겹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네, 그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어떤 주제들이 있다. 그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고려할 점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과 육체와 관계없이도 하나의 개체 혹은 인격자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시냐였죠. 성경에 근거한 이것에 대한 바른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동정녀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과 육체와 관계없이도 하나의 인격자이시다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혼과 육체와 관계없이도 하나의 인격자시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논지는 뭐였나요?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을 명확히 구별하여 가르치는 성경 본문들과 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음을 확증하는 본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과 관련한 여러 성경 구절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구절만 생각해봐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과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육신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고요. 결론은 뭐예요? 말씀은 사람이 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죠.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영혼과 육체와 관계없이도 하나의 인격자셨다. 독립된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말씀이란 전도자 예수를 뜻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죽을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왜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나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처음 사람인 아담보다도 먼저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죽을 인간이 되었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노골적으로 부패시키는 악의적 주장입니다.
맞아요. 전도자 예수 이 표현에도 굉장히 악의적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강조하는 거죠. 사람 전도자. 그러나 그분은 또 누구예요? 전도자 예수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죠.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반론도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불가시적인 본성, 신적인 성품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잘못된 주장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 반론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며 사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잘못된 길로 빠진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만 봐도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처럼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결국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겁니다.
아유, 현재님이 이 부분 잘 결론을 내려주셨네요. 자, 그러면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냥 입양된 아들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원래는 아니었지만 이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나도 그래 그런 존재라고 하셨다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분을 고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렇죠.
또 자기들 자신을 입양된 자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의 친아들이야라고 분명히 밝히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 뭐 전도자 예수, 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정도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하는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저주하는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33문을 배워나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입니다.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의 정당한 아들, 이제 친자녀라고도 우리가 말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반론들, 잘못된 주장들이죠. 이것에 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는지, 특히 이 세르베투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사악하게 칼빈 선생님을 반대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친자녀 되심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이거예요. 하윤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반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당한 아들이라 불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이라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네, 뭐 이상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완전히 잘못된 말. 이 주장은 왜곡된,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나 사람들 보고 아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도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2주 전에도 배웠지만 창조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죠. 천사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 얘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다. 천사들은 창조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선택된 사람들은 입양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이자 모든 세계를 지은 그 아들. 자, 여기 그 아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당한 아들은 뭐 창조의 은혜로 난 자녀이거나 입양의 은혜로 난 자녀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 아들은 누구예요? 성부의 본질에서 나시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한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야. 세르베투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 잘못 말했던 거죠. 이 사람의 다음 반론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심을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개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네, 뭐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시다 이 말씀이 있느냐? 예,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비슷하며 심지어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이거 뭐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과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자신을 친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또 그건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4장 9절의 독생자, 이것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친아들, 이것도 같은 말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 외에도요. 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논리를 봐도,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주장을 봐도,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시네. 이 말 자체는 없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란 말이 없어.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르베투스의 그 다음 반론도 있어요.
말씀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들에게는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취하시는 육체 안에서 장차 아들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 아니다.
네, 일단 뭐 살펴볼 게 많은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질문 자체에 잘못된 점이 하나 있어요. 반론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아들이 되실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네,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그가 그 기적 같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거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냐. 그건 놀라운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인성 때문이 아니다. 네. 이 반론의 또 다른 잘못은 뭐 만일 이 주장대로라면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위격적인 구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말씀은 본질이나 위격이 아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성자는 위격이 아니라는 거죠.
위격적인 구별이 없다면 하나님은 3위이면서 하나이신 3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니, 네, 완전히 잘못된 이단이네요.
아, 예. 그래요. 그리스도의 위격이 사라지면 3위일체가 무너지고 그러면 하나님 자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의 개체, 하나의 위격이셨다. 이게 이제 바른 증거잖아요. 주장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르는 성경의 선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동안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가리켜 독생자라고 부르는 건 왜라고요? 당연히 그분에게 다른 형제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2장 11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어? 아까 그리스도가 독생자라고 했는데? 독생자면 형제가 없는 건데? 어? 여기는 왜 그리스도에게 형제들이 있다고 말하지? 오, 어떻게 된 건가 싶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성에 따라서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세 번째 증거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르는 성경의 선언들이 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거든요. 하빈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독생자라 부르는 것은 인간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출생한 유일한 자이기 때문이다.
네, 뭔 몇 번 나왔죠. 우선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동정녀에게서 출생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성부의 본질에서 나셨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위의 반론은 성부로부터 말씀이 출생하신 것, 그리고 동정녀로부터 그리스도의 나심, 이 두 가지를 뒤섞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주 이 둘,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말씀이 출생하신 것, 동정녀로부터 그리스도의 나신 것, 이것을 구별합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25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언은 지혜에 관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란 뭐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방금 전 읽은 것도 지혜가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났다라고 말하는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났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께서 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아들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런 나심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성경은 쉽게 말해 두 번의 나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성부로부터 나셨다. 또 하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셨다. 그런데 그분께서 왜 독생자이냐라는 건 아까 반론이 뭐예요? 그분을 독생자라 부르는 것은 동정녀에게서 출생한 유일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녀가 낳은 사람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거죠, 역시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서 낳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독생자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의 개체, 하나의 위격, 독립된 존재셨다는 것에 관한 네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기 전에도 그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그에게 적용시키는 성경의 증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 히브리서 1장 2절.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땅의 끝을 정하신 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이요? 아들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이렇듯 그분의 신성,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나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어요. 존재하신 거죠. 그리고 존재하실 때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본성으로 아들로 불리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으시기 이전에 성자께서 신적인 활동, 하나님의 활동을 하셨음을 말씀하는 성경의 증언들도 바로 이 증거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6절, 요한복음 5장 17절,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도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증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명확하게 그분께 적용시키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계해서만 그분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의 그런 구절들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불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의 개체, 하나의 위격, 독립적인 존재셨다는 것에 관한 다섯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성경 본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인격이고 위격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대표적인 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야 집에 아버지 계시니? 야 집에 할머니 계셔? 이렇게 계시다처럼 말을 했죠. 무슨 얘기인가요? 말씀은 아버지나 할머니처럼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고 말씀은 인간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나시기 이전부터도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계셨으니까. 물론 사람이 되신 후에는 그 사람 인성 속에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하나의 인격이 되셨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의 개체였고 위격이셨고 독립적인 존재셨다는 것에 관한 여섯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증언하는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지혜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니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잠언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당신이 스스로 말씀한다 그런 의미예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렇다면 잠언 8장 22절을 읽을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나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어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니까 지혜겠죠.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 지혜는 곧 그리스도일 테고요.
정확합니다. 여기 나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나를 가지셨으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지셨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 절들인 잠언 8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아까는 나를 가지셨다. 그런데 뒤에는 내가 이미 났다 그랬으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를 가지셨고 그리스도가 이미 나셨다가 돼요.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께서 가지셨다가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렇네요. 성경에 기록된 지혜와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봐도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기 전부터 하나의 인격이시며 위격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주 매님 오늘 살펴본 것 중에 나눠보실 것이 있으실까요?
네. 반론을 보면은 저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것들에 정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이시다는 걸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을 반론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고 또 제대로 성경을 더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텔레비에 보면 누구나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대학 교수, 의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가 몰라요. 사실 이 이단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성경의 내용에 복종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겸손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